신약성경 133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이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원한을 샀고 예수를 죽음으로 몰 방법들을 찾고 있는 중에 그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시고 불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받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늘 놀라는 일 중에 하나죠. 제자로 늘 예수님 곁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신을 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궁금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배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배신에 예수님이 자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배신을 하여 예수를 떠나가고 예수를 팔아넘겼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배신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을까? 그것은 우리에겐 참으로 수수께끼 같고 이해가 안 가는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를 하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우리 늘 하는 거니까요. 우리야 평생 약속을 했다 못 지키는 법이고 또 실망하고 돌아서는 현실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유다도 그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무언가 섭섭하고 무언가 화가 났겠죠. 그걸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 믿게 된 우리 입장에서 유다를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는 아직 인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탓입니다. 인간은 배신합니다. 배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우리를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존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겁내는 것은 세상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죽일 것 같이 굴어서 그래서 들으면 꼭 보상하는 데가 아닙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세상이 보상을 해준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의존해야 되는 한계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는 필요하면 이쪽에 몸을 담았다 필요하면 저쪽에 의지했다 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것은 우리가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린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이런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셨을까요? 안 맡기셔도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일에 대한 성경에 이런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는지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도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친구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표현한 친구는 그를 위해서라면 나를 다 맡겨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친구란 내가 나보다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필요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에 들게 하는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가롯 유다의 배신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과 음모와 그로부터 일어나는 왜곡과 억울함과 고통과 수치와 비참함을 감수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예수님의 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친구된 의리에 대하여 마땅히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 수 없고 이 세상에선 그런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친구를 근거로 해서 믿음의 대상, 나보다 나은 대상을 향한 진심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배신한 유다를 존중하시며 친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대단히 그 애매한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소원하는 것, 아주 열심히 탐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른 모든 단어보다 뛰어난 단어가 되는 이유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소원이죠. 그것이 사랑이었죠. 그러나 사랑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소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를 소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친구에서 그렇듯이 친구라는 것이 신의로 맺어진다는 뜻은 조건과 자격을 넘어선 상대방을 향한 어떤 기쁨입니다. 그런 것 없이 친구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랑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린 지난 300년 동안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과율적이고 그 위에 실용성이 더해진 참으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와 납득, 확인, 합의 이 모든 것이 합리성으로 요구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치와 명분이 모든 것에 힘이 되자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는 믿음과 사랑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친구란 무조건 편을 드는 겁니다. 여기서 편을 든다는 것은 상대방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는 태도입니다. 그 신의를 지키며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망하는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국가적, 사회적 질서와 윤리와 믿음으로 요구받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참으로 감정적입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 나는 싫다, 분노하십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화를 내는 것보다 조목조목 이치를 따지는 것이 더 강하고 냉정하고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과의 관계가 다만 이치, 명분, 당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보십시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과 전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고 있죠. 어떤 거부권? 여보, 나 그거 싫어. 왜? 싫대니까. 그걸 왜 그러면 같이 못 사는 겁니다. 싫대는데. 아니 여보, 이게 어때서? 여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부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싫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란 어떤 관계와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난 싫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가지는 것 싫고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바치지 않는 것 난 싫다. 너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해도 너희의 마음을 다 주지 않으면 난 싫다. 화를 내신다고요. 그러느니 차라리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이거 아시죠? 당신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으면 난 당신 죽여버릴 거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당신을 얻지 못한다면 나도 살지 않을 거야. 의 다른 표현이죠.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십시오. 너희 전심을 기울여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다. 난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바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고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오시면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꼭 명심해야 할 것. 서로 간의 관계를 우선하고 그 맥락 속에서 이 일들을 해라입니다. 다만 그 일이 그 일 자체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만 하지 마라. 기도는 옳고 구제는 옳고 사랑은 옳고 라는 그것 자체가 어떤 덕목이 어떤 명분이 어떤 헌신과 진심이 그것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요구받는 믿음이라는 근거 위에 자리 잡아야 한단다. 네가 말하는 사랑이, 네가 말하는 기도가, 네가 말하는 진심이 누구를 누르는 것이고 누구를 밀어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상대방을 위하여서만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가 그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것입니다. 복종하신 것입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고 믿는 대상에게 묶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와 상대방의 결정에 자신을 맡기는 비움, 낮춤, 종됨.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 본문 그대로죠. 가롯 유다의 배신. 호시탐탐 노리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소원. 억울한 누명, 무지한 백성들. 무책임한 빌라도 이 모두를 엮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것을 받으십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는가, 그걸 보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은 원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먼저 구체적 증거를 시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사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변덕과 우리의 비겁함에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게 세상이 하는 시험이요 위협입니다. 죽인다는 거죠. 말을 들으면. 그러면 비겁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어야 되고 세상 말을 들으면 더러워지거나 비겁해져야 됩니다. 살면 배웁니다. 세상에서 지면 어떻게 바보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이기면 얼마나 허무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 앞에 세웁니다. 저도 가치 있는, 죽어도 영광된 인격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 죽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놀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름과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느니 기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명예입니다. 이 말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보상의 차원보다 더 깊이 천국이 이런 참된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요구하시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 때문에 가고 싶은 나라, 여기서부터 그 나라를 땡겨서 지금 살 수 있는 나라로서 나는 신자가 되겠다 선언하는 것이며 고백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하십시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는 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혜택과 고통에서의 면제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직도 그를 반대하고 그를 팔아먹는데 당신을 내어주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상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어주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부름받았으니 여러분 멋진 인생 사십시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격 없고 우리의 못난 것에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어코 사랑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 붙잡고 우리의 변덕과 비겁함과 두려움과 막막함을 뛰어넘어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수하면 회개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리 지키고 서겠다 약속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영광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짝할 것이 없습니다. 이 헛되고 거짓된 더럽고 비겁한 세상과 죄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된 인생을 부여받은 줄 아는 믿음과 충성을 약속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모신 자의 세상과 다른 증언과 충격과 자랑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